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3과 결혼에서 가져온 심상. 4월 19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10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9장 2절. 성경은 구원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인 결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과 우리의 관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분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이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현대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결혼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왜곡시켰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이 결혼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크게 왜곡했음에도 결혼은 여전히 진리, 심지어 예언적 진리를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결혼은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교훈을 배우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결혼과 나쁜 결혼을 들어 결혼에 대해 말씀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백성들이 부족할 때조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지 또 마지막 날의 사건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배울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느끼기.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시며 자신을 주시지만 우리가 반역할 때 고통받으신다. 행하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악한 가마력에서 자신을 지키고 주님과 연합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당신은 결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까? 2.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창세기에 한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3. 하나님의 신부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4.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5. 아들의 혼인을 위한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마지막 때를 위한 어떤 교훈이 담겨 있습니까? 6. 요한은 새하늘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7.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까? 결론입니다. 결혼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관계, 그분이 하신 일과 마지막 날의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와 결혼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서로에게 신실하기를 원하신다. 인류가 범죄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을 겪으시고 그 대가를 대신 지신 것을 생각하고 악한 가마력에서 자신을 지키며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귀한 안식의 시간에 주님의 치유와 평안을 고대합니다. 상처받은 마음과 필요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용기와 위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치유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상처와 믿음을 이겨내고 새로운 힘과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받으시는 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과의 교제로 향하게 하시고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교독문 824장 헌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모든 주 앞에 모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꼭 우리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험이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셔서 그를 높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어떤 고난과 시련도 승리해야 폼이 좀 나는데 하나님 편에서 자 우리 팀 대표 선수야 하고 보내셨는데 보기 좋게 무너지는 겁니다. 1라운드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 땅을 출발하여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하는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까지 왔으니 그리고 그 순간에 기근이 들었으니 하나님 전 모릅니다.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데 홀랑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분명 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고난을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또다시 세우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다시 그를 그의 첫 번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전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피신했던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만났던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시련이었지만 그것은 사실 그냥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향에서부터 함께 약속의 땅에 도착한 롯과의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 금이 생겼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에요. 촌수로 따지면 조카였지만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롯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참으로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갈등은 오히려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안 보거나 헤어지면 그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헤어질 수 없는 가까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특별히 가족과 친지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이 그렇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내던 믿음의 식구들과의 불편한 관계도 정말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골이 더 깊어지고 마음이 개운치 않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곳에 이방인들도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이 말은 이웃에 사는 그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족속에게 전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 가정의 계속적인 불화보다 더 효과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제림기 성경 주석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나 육신의 형제들 간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정의의 이름으로 개혁의 이름으로 툭하며 싸우려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도대체 성경의 어느 곳을 보면서 그렇게 싸우려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던 사람이 결단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시련을 겪은 이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어요. 사실 그는 지난번에 기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큰 교훈이었고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애굽의 경험 이후로 다시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을 거야. 그래서 자신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을 롯이 선택하도록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여기 롯의 결정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우선 보았고 그리고 그 후에 선택하였습니다. 롯이 고른 땅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동산 같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는데요. 우리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대화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불도저같이 밀고 나가는 것, 말씀과 내 인생을 함께 묶어서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몸을 던지라는 곳에 몸을 던지는 것, 말씀에 내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극대화된 순종입니다. 그런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잘못 사용하여 밤낮 말씀과 충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래서 충돌, 저래서 충돌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비록 안 보이지만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대로 믿고 나아가서 결국 그렇게 됨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확신이 아니라 정보를 줍니다. 사실 세상이 주는 이 정보라는 것이 다 맞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가지 정보를 가졌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100가지 정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는 100가지 정보 말고도 더 많은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100가지가 아니라 1만 가지 정보를 얻더라도 결정적인 또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보는 단지 개연성을 높여줄 뿐입니다. 정보의 허점을 지적하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번지점프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이것을 왜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몸에 끈을 묶고 뛰어내리려는데 문득 그 끈이 안전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이거 정말 안전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 그럼요. 땅에서 번지점프대까지 50m인데 당신은 묶을 끈은 45m짜리예요. 당신은 땅에 닿을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한 번 더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거 제가 직접 재봤습니다. 분명히 각각 번지점프대는 50m, 줄 길이는 45m였죠.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줄자로 재는 걸 내가 봤어요. 정보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정보들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잠시 후에 머리에 붕대를 감고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그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나쁜 사람들, 이 끈이 고무줄이라고는 왜 얘기 안 했어? 그에게 정보를 준 사람들은 다 맞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이도 그 수치가 맞았고 직접 재보기도 했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거짓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정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끈이 고무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라기보다는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이겠지만 세상이 주는 정보의 개념을 매우 잘 설명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은 정확한 정보를 많이 주지만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는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보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졌더라도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관한 많은 지식을 잔뜩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지식, 즉 예수 믿지 않은 자신이 나중에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지식 하나를 놓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무줄이라고 왜 얘기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죽는 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분명 맞는 이야기를 해요.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해줍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오직 여호와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정보로 치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해야 합니까? 우리는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의 삶에서 분명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롯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롯도 아브라함처럼 양과 소와 장막은 있었으나 그가 아브라함과 비교하여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단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자신도 몰랐던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장막은 사업이고 재산입니다. 그러나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견줄만한 장막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지만 훗날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롯의 선택 기준을 세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서양에서 배가 출발할 때 항법사가 항로에서 2도만 오차를 내도 뉴욕으로 갈 배가 보스턴으로 간다고 합니다. 당장은 작은 차이지만 오늘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욕심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최상의 조건을 취해서 독립한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곧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복의 통로인 사람 곁에 바짝 붙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을 거꾸로 한 것이었습니다. 롯의 이 장면은 요나의 경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성경절에서 히브리어로 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내려갔더니와 올랐더라. 둘 다 히브리어로 내려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야레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분명히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내려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삶은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내려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결과적으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 되는 창세기 13장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롯이 누굽니까? 롯은 내가 가장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을까요? 그러나 여기 말씀을 기억하세요.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항상 계셨는데 롯이 떠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롯은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정해들었던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만큼 의지했던 어떤 힘을 의미합니다. 친한 인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재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없애는 절대로 못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초자연적인 축복을 풀어놓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떠나보내야 할 롯은 떠나보내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고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줄 수 없는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롯과 결별을 선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 번째로 목회했던 앤드루스 한인교회는 들고 나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가정이 교회를 오든 말든 상관이 없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서 어느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워도 다른 사람이 쉽게 그 자리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에서 어느 한 가정이 이사하는 것이 대단히 큰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목회자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여러 상념과 서글픔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 순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지금까지 목회자가 너무 많이 그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을 떠나게 하시고는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어느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믿었던 것, 가장 사랑했던 것, 가장 신뢰했던 것을 떠나보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롯이 떠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롯이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의 장소로 새로운 비전과 축복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일이다.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에 임하는 날이요, 성령이 교회에 거하시는 일이요,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이 넘쳐나는 일이다. 성도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그동안 잡고 있었던 것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023년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지금,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결심하셨던 그 결심을 돌아보고 그 결심을 오늘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안위를 주었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떠나보내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아십니까? 축복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I am giving it to you. 내가 그것을 너에게 지금 주고 있다. 이것은 아득한 먼 훗날의 추상적 약속이 아니고 축복은 벌써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현실을 싫어합니다. 고통스럽고 질척거리고 따분한 현실을 피해 어디론가로 도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지금의 가정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부터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롯은 자신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축복의 범위를 자신이 성급하게 정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축복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언제나 크고 좋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축복으로 줄 땅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동서남북 눈으로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롯이 욕심으로 거머쥔 땅까지도 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축복은 내가 싸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욕심 부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고 믿어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자에게 그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드심으로 그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으로 거주했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고 롯은 세상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롯이 택한 기름진 땅에 비해 헤브론은 고산지대에 있는 황무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미래를 약속받았지만 척박한 헤브론의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성취감이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고 예배하는 순간 그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생기며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을 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조상들의 고향이었습니다. 조상들의 땅에 자신들이 처음 나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고기를 달라고 하면 고기를 주셨어요.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물도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에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으로의 전진이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만나였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죠. 전진입니다. 가나안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만나가 좋다고, 그가 풍성하다고 광야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안까지 전진하는 것이 목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 먹고 힘내라고요. 그리고 힘내서 전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주셔도 우리는 광야에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배고프고 쓰러지면서까지라도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보고 좋아서 헤헤거리고 그거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다면,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 그런 허무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의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조금 넉넉한 재정일 수 있어요. 조금 편안한 삶일 수 있습니다. 조금 여유로운 생활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힘내서 더 전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생각도 안 하면서 안중에도 없으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만나보고 만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가나안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길에서 허락하신 그 만나를 그거 먹고 함께 나누어 먹고 힘내서 하늘 가나안까지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거기입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가 가진 만나들을 보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그거 먹고 힘내서 꼭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만나 때문에 가나안 가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 만나는 결국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이 제단의 경험이 끊이지 않는 온전한 제단 인생을 살아가시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단 인생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이고 그 결심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단 인생은 세상이 주는 화려함에 속지 않겠다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제단 인생은 세상이 주는 1만 가지 정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단 인생은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안심시키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떠나보내고 내게 가까이 오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단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단 인생의 주인공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셔서 나의 노력과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약속된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 이 마지막 주 안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떠나보내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크고 깊은 진리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경배함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 각자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는 롯과 같은 존재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믿었던 것, 가장 사랑했던 것, 가장 신뢰했던 것을 과감히 떠나보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히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오베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맘 있네. 온전히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이 됩니다. 온전히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이제는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했던 세상의 것들을 떠나보내고 오직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하며 부흥의 삶을 맛보며 제단 인생을 살아가기로 열심한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